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7월 마지막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싱가포르이 전 세계 글로벌 여권지수 1위에 올랐다는 내용과 브라질 연안의 상어가 코카인에 중독된 소식, 또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에서 물분자를 발견한 소식을 해시태그에서 전해드리고요.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제6회가 방송되고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텔레비전 코미디 여왕 루실 보를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파워 여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구촌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여권 지수가 새롭게 발표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인데요. 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여권 지수에서 싱가포르 여권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195개국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발행하는 여권 중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파워 여권 1위로 조사됐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에 따라 199개의 여권과 227개의 여행 목적지를 조사했는데요. 여권의 글로벌 이동성 순위를 평가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 평가된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여권으로 192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가 있고요. 3위는 한국,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여권으로 191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86개 나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여권은 26개국으로 최저점을 기록해서 세계에서 가장 약한 여권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약 50억 명이 3,900만 편의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공여행의 비용은 그동안의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측은 항공사의 승객당 평균 수익이 약 6달러로 커피 한 잔값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여행이 더 대중화되고 비용이 내려갔다는 의미는 항공사의 승객당 수익은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약 20년간 전 세계 국가 여권 지수를 발표해온 헨리 앤 파트너스의 지난해 여권 지수 1위는 일본으로 193개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위를 지켜오다가 올해 싱가포르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는 올해보다 3개 나라가 모자란 192개 나라, 한국은 올해보다 1개가 많은 192로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였습니다. 한편 193개 유엔 회원국과 대만, 마카오, 홍콩, 코소보, 팔레스타인 영토, 바티칸 등 6개 지역의 여권지수인 알톤 캐피탈 여권지수는 아랍에미리트를 1위로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카인 중독 상어. 바다의 포식자인 상어가 코카인에 중독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세간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브라질에 사는 상어들이 코카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카인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자연 상태의 상어에서 처음으로 마약이 발견된 사례로 전 세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오스왈드 크루조 재단은 리우데자네이로 해역에서 잡은 13마리의 브라질 샤프노즈 상어의 간과 근육 조직에서 코카인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이 이 상어를 조사한 이유는 크기가 작고 제한된 해역에서 살면서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상어의 근육 조직에서 검출된 코카인 농도가 상어의 간 조직보다 약 3배 높았는데 암컷의 근육 조직 내 코카인 농도가 수컷보다 높았습니다. 연구의 공동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약물 사용과 불법 실험실의 폐수 배출로 인해 코카인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카인 소비의 약 22%가 남미에서 이뤄지는데요. 브라질은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코카인 소비 시장인 데다가 하수 처리 시설이 열악해 브라질 연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코카인 농도가 증가한 겁니다. 연구진은 이전에 마약 밀수업자들이 바다에 버린 코카인이 오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상어 코카인 중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코카인이 상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조사하진 않았지만 다른 동물에게 해를 미친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코카인이 상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어의 먹이가 되는 갑각류와 물고기 등도 코카인 오염 가능성이 높다며 코카인이 이미 식품 사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상어종과 강 하구에 사는 가오리, 이동성 어류의 코카인 축적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물고기가 메탄펜타민에 중독될 수 있고 영국과 미국 워싱턴주의 해양생물에서도 불법 약물과 의약품의 흔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종합환경과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달의 물분자. 1957년 구소련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시작으로 인류의 우주를 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미국도 구소련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이듬해 성공을 이루며 우주 탐사를 위한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며 중국과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의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우주를 향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달의 토양에서 인류 최초로 물 분자를 발견했다고 중국관영 CCTV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착륙한 창어 5호는 2kg의 흙과 암석 표본을 갖고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그리고 이 토양 표본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물 분자가 풍부하게 포함된 수화 광물을 발견했다고 중국 과학원이 발표한 겁니다. 연구팀은 중국 국가 우주국이 제공한 표본을 사용해 1000개 이상의 광물 클라스트를 분리했고 그중 하나인 미지의 달 광물로 이름 붙인 투명한 결정체에서 물 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베이징 응집물질 물리국가 중점실험실과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그리고 기타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최근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에 실렸습니다. 달에서 물을 찾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달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오랜 과제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마이크로 분석 기술과 원격 감지와 같은 기술 발전 덕분에 달이 건조하다는 개념은 도전받아왔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아폴로 달 탐사로 확보한 달 토양 표본에서의 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달은 건조하다는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인도 우주연구기구인 찬드라얀 1 우주선은 달의 햇빛이 드는 지역에서 산소와 수소 분자의 형태로 수화된 광물의 흔적을 감지한 바 있습니다. 나사는 2020년 공중 적외선 천문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달의 햇빛이 드는 표면에서 물 분자 분광 신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창어 5호 임무로 수십 년 만에 달의 앞면에서 표면을 회수하면서 연구자들은 달에 대한 여러 미스터리를 조사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번 발견에 대해 과학자들은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달의 진화와 자연 활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유인 달 탐사를 중단했는데요. 53년 만인 2025년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선 경주를 멈추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 쏠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영내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자, 지난 22일자 기사인데요. 먼저 한국 정부 반응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고 한국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11월 대선 후보가 아닌데요. 이런 큰 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네.
예, 그 이유는 미한 동맹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한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면서 동맹은 개별 지도자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의 모든 측면, 특히 연합군사 관계에서 양국의 협력과 공조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태가 영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이유고 어떤 비상사태나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을 이어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어서 한국이나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에 관해서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향후 6개월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에 동맹이나 적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국가 안보 정책과 태도에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한국과 다른 동맹들은 이에 대해서 신뢰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른 전문가 의견은 어떨까요?
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 동맹의 강화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지금의 정책과 아주 유사한 정책을 따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네, 핵 관련 정책도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핵협의 그룹과 미국의 북한과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 이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인 균형을 어떻게 이뤄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에 관해서 세이모 전 조정관은 대선 결과를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각 대선 캠프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후에 어떤 정부가 구성되든 그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미한 동맹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도 들어볼까요?
네,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유능했던 적이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한 동맹은 계속 유지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026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기사가 23일자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볼까요?
네, 미국의 애덤 샤인먼 핵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이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스테판 클레멘트 비확산과 군축 특사는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는데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 또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일본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로 외무성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나카미치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는 건 어렵지만 필요하다면서 당사국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프랑스의 카밀 푸테 군축대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개보수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걸 촉구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맥락에서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지원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북한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2월에 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2차 준비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열리는 거죠?
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 또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회의인데요. 이번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에 열릴 예정이고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의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평가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지난해 열린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란의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도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네.
예, 당시에는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됐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NPT 탈퇴 과정 짚어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19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003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25일자 기사인데요.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23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반응을 내놓은 기사인데요. 정리해보죠.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방북과 관련해서 특별히 평가할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흘러가는 걸 본다면 이는 우리가 똑같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까요?
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23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당시에는 방문 중이었는데요. 그 배경으로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 세 나라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군사협력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소속자는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북은 불길한 이정표로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주요 행위자들의 지원을 받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벨라루스는 최근 전술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푸틴의 군사적 전쟁 노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초청한 것에 대한 국무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밀러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쿨레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발표한 성명을 봤다면서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성명도 봤는데 이는 그들이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늘 돼 있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날까지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또 협상에 대한 진정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며 어떤 심정을 밝혔을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한 바이든, 해리스 지지 표명.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고령, 인지력 논란이 일며 후보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자신의 인지력에 대한 의문에 저항하며 대선 레이스에 남아있겠다고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지요.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가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특별한 파트너가 돼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Politically, it would be meaningful because these delegates are supportive of Joe Biden.
브루킹스 연구소의 일레인 K마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 대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의원을 해리스 부통령이든 다른 그 누구에게든 자동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3,896명의 민주당 대의원 대부분은 전국의 예비선거를 휩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규정에 따라 이 서약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오를 만한 인물로 보고 있을까요? 최근 AP와 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미국인 응답자 가운데서는 30%가 그럴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자신의 결정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소식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부정직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출마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는 어떤 인물일까?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지난 2021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상원의원이 선서를 통해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So help me God.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It is my honor to be here. To stand on the shoulders.
전임자들의 성취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오른 첫 흑인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She's broken so many glass ceilings for so many women.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리 연방 하원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수많은 여성을 위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깨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인 어머니와 자메이카인 아버지를 둔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종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어렸을 때 멀리 버스를 타고 다녔던 학교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얼굴 벽화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유명 흑인 대학인 하워드 대학교 졸업생인 해리스 부통령은 2004년에 샌프란시스코 첫 여성 지방검사가 됐고 2011년에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낙태 관리를 합법화한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보수 성향의 판사 3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지난 9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He proudly, he uses the word proudly, takes credit for overturning Ro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로 대 웨이드 낙태 판결이 뒤집힌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다시 기회를 갖게 된다면 모든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다른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을 계속 유지하고 인슐린 가격을 인하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해리스 부통령은 행정부의 국경 대응 노력을 이끌 사람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 이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바이든 캠페인은 방어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에서 이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주민 등 친이민 그룹에 연설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That someone who vilifies immigrants, who promotes xenophobia.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를 비방하고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며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은 다시는 미국 대통령 휘장과 마이크 앞에 설 기회를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선거 유세에서 이런 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We beat Trump once and we're going to beat him again.
우리는 트럼프를 한번 이겼고 다시 또 이길 거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난 가운데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면 미국 최고위직에 출마하는 첫 흑인 여성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됩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제6회가 방송됩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시작됐던 1969년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정책 문제는 계속되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끔찍한 시험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참모들, 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베트남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개입을 끝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노력은 외교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모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닉슨 대통령 행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비밀 평화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파리에서는 공식적인 평화회담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행정부는 베트남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병력을 비밀리에 캄보디아에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수도 라오스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대한 폭탄 공격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닉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다시 폭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개입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취임 첫 8개월 동안 큰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969년 10월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6만 명의 병력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파리 평화회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또한 미군 사령관들에게 남베트남군에게 전투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베트남전에 미군이 더 적게 투입되는 것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미군의 완전 철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1969년 가을 미국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969년 11월 15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가해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반전 시위자들에게 베트남전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병력을 서서히 철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또한 베트남전에서 군사적 승리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1970년 봄,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 공산군의 보급 중심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1년 초, 닉슨 행정부는 남베트남의 라오스 침공을 돕기 위해 공군과 포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라오스를 통해 북베트남에 전쟁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군사행동은 44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남베트남군은 적의 무기를 많이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 역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죠. 그리고 또 많은 미군 항공기가 격추됐습니다. 결국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군의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라오스를 공격한 지 6주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오스 침공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의회에 많은 의원이 분노했습니다. 의원들은 라오스 침공 역시 오랫동안 이어져온 실패의 또 다른 예라며 비난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닉슨 행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침공 실패 이후 미국 대중의 비난도 커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도 닉슨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이 이 두 대통령의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여론은 바뀌었습니다. 1965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전쟁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공식 평화회담에서는 합의에 대한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양측은 서로에게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상대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평화회담을 지켜보던 한 미국 관직통은 어느 한쪽이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공식적인 평화회담은 희망이 없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미국 대중의 긴장과 분노를 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외교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가 북베트남 관리들과 12차례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2번의 비밀회담은 공식 평화회담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텔레비전 코미디 I Love Lucy 시리즈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루실 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love Lucy and she loves me. We're as happy as two can be. 미국 텔레비전에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 I Love Lucy가 처음 방영된 것은 1951년이었습니다. I Love Lucy는 방영이 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시리즈였습니다. 루실 볼이 출연하는 그 시리즈는 시츄에이션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시트콤이라는 약자로도 불리우는 이 연재물은 고정된 출연진이 같은 무대에 등장해 매회 다른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중 많은 수는 바로 시츄에이션 코미디들입니다.
I Love Lucy 프로의 인기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바로 루실 볼 여사의 실제 가정생활을 많이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쇼에 나오는 인물은 주인공 루시, 그의 남편인 쿠박의 음악인 리키 리카르도입니다. 리키 역은 악단장이자 루시의 진짜 남편 데시 아네즈입니다. 쇼의 주제는 극장에서 음악과 코미디를 하는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보통 이 프로는 남편 아네즈의 진지한 언행을 보여주면서 루시의 웃기는 행동을 투입해 폭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아네즈가 정상적으로 노래를 부르려는데 루시가 이를 코미디로 둔갑시킵니다.
아이러브 루시에는 비비안 벤스와 윌리엄 프롤리도 출연합니다. 벤스는 에텔 머츠, 프롤리는 에텔의 남편 프레드 머츠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이자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프레드는 열광적인 스포츠 팬입니다. 그는 특히 야구와 권투를 좋아합니다. 프레드가 진지하게 중계를 보고 있으면 그의 부인 에텔은 웃기는 언행으로 폭소를 자아냅니다.
그러는 도중 제작진을 난처하게 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네즈의 아들 데시 주니어가 태어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1952년 루실 볼이 임신을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가 제작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데시가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루실 볼이 설명합니다.
We all sat down and Jesse said, "How about having the baby on the show?" Lucy had been cesarean, and I knew that I'd.
남편이 임신 얘기를 프로에서 소재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루시가 남편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한 그 순서가 실제로 이 코미디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중 하나였다고 평했습니다.
루실 볼이 출산하는 날의 이야기는 미국 방송 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됐습니다. 당시의 미국 신문들은 데시 주니어의 출생 이야기를 같은 날 있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큰 기사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I Love Lucy 프로의 성공은 루실 볼의 생애에서 일찍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루실 볼은 1911년 뉴욕주 제임스타운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실은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루실은 당시 유명한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 같은 연예인이 다니던 배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루실은 학교에서 자신에게 배우가 될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 초 루실 볼은 영화의 수도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은 했지만 전혀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1940년 루실 볼은 쿠바 태생인 악단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데시데리오 알베르토 아르나즈 데 아차 3세였습니다. 루실과 아네즈는 함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 결혼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루실 볼은 영화와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고 남편은 악단을 이끌고 여러 곳에서 순회 공연을 하며 살았습니다.
1950년 CBS 방송사는 매력 있는 나의 남편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TV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실 볼은 그 라디오 프로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루실보는 TV 프로에서 아네즈를 자신의 남편으로 출연시키면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CBS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루실 볼과 데시 아네스는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며 함께 무대쇼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의 쇼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같은 순회 공연으로 TV 프로에서도 잘 어울릴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CBS는 두 사람을 새로운 TV 프로에 출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실 볼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를 최고의 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TV 방송 초기였던 당시 브라운관 화면은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루실은 먼저 영화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TV에서 플레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촬영 중 관중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고 보는 사람들의 웃음, 탄성 등 그 반응도 있는 그대로 쇼에서 들려주자고 제의했습니다. 촬영도 방송사 스튜디오가 아닌 할리우드에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CBS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조건을 수용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실 볼 내외는 자신들의 출연료를 적게 받겠다고 제의했습니다. CBS는 대신 그 프로의 소유권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의로 루실 볼 부부는 가장 성공적인 TV 프로그램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1950년대 루실 볼은 에미상을 포함해 거의 모든 TV 연예인상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인기 높은 연예인이었지만 당시 미국을 휘몰아치던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보수적 인사들은 루실 볼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당시 헐리우드의 여러 배우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루실 볼에 대한 기록도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공산주의 관련설은 더 이상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데실루 프로덕션은 남편 아네즈가 관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16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프로덕션 센터, 즉 스튜디오 3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루실 볼과 아네즈는 이혼했습니다. 아네즈는 자신의 회사 지분을 루실 볼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루실 볼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형 프로덕션 회사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당시의 규모로는 헐리우드 최대였습니다.
루실 볼은 자신이 제작한 다른 여러 프로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The Lucy Show는 1962년부터 1968년까지 방영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Here's Lucy가 나와 1974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루실 볼은 후에 자신의 제작사를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 매각했습니다.
I Love Lucy는 루실 볼이 출연한 프로 중 그녀의 재능이 가장 돋보이는 시리즈였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특이한 요소들을 아네즈가 양념처럼 가미해 주었습니다. 프로에는 스페인 말로 된 노래도 여러 곡 등장했습니다. 바발루라는 노래도 스페인어 가사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율로 I Love Lucy 프로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루실 볼은 1989년 심장 수술을 받은 후에 타계했습니다. 대스타는 갔지만 그녀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TV 방송사에서도 방영이 됐고 또 여러 차례 재방이 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루실 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I Love Lucy는 한국에서도 1970년대 왈가닥 루시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루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50년대부터 미국 텔레비전 코미디 I Love Lucy 시리즈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루실 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쿠바의 중앙계획경제가 높은 물가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식량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쿠바는 현재 1959년 공산혁명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쿠바의 미켈 디아스 카넬 최고 지도자는 장관들에게 혁명을 구하고 사회주의를 구하자고 간청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에릭 제이콥스타인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쿠바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ban people are eager to control their own economic destiny. Today, more than one-third of Cuba's labor.
제이콥스타인 차관보는 쿠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통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쿠바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이 섬의 1만 1000개 이상의 개인 사업체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주민들은 여전히 미국을 선호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에 공간을 넘겨줄 수 없으며 민간 부문의 성장을 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this will not turn Cuba into a capitalist democracy overnight. But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우리는 하루아침에 쿠바를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바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이 평범한 쿠바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최근 미국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쿠바의 민간 부문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미국의 정책은 또 쿠바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ban regime holds approximately 1,000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behind bars. This includes hundreds of peaceful.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쿠바 정권은 약 1,000명의 정치범들을 부당하게 감옥에 수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1년 7월 11일부터 수백 명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그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7월 시위 이후 미국은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한 쿠바 군대와 내무부의 간부들에게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근거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부당한 구금과 가짜 재판을 가능하게 한 28명의 쿠바 관리인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했다고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쿠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인권과 번영, 더 큰 존엄성이 보장된 미래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요구를 지지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